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브라질 상원은 12일 전체 회의에서 호세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의 개시를 촉구한 의견서를 가결했습니다. 상원은 이날 전체 81명 가운데 찬성 55명, 반대 22명으로 의견서를 채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고 앞으로 최대 6개월간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 기간 동안 대통령직은 중도 성향의 미셰우 테메르 부통령이 수행하게 됩니다. 브라질 상원은 앞으로 투기 가동을 통해 탄핵 사유에 관한 심의와 토론을 벌입니다. 이후 투기를 거쳐 전체 회의에서 81명 가운데 3분의 2인 54명이 찬성하면 탄핵안이 최종 가결됩니다. 이렇게 되면 호세프 대통령은 강제 퇴진하고 남은 임기 2018년 말까지는 테메르 부통령이 계속 수행하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표결을 앞두고 의회 앞에서는 이날 밤 호세프 대통령과 지지자들 또 탄핵 찬성자들 사이에 폭력 사태가 벌어져 경찰이 진압을 벌였습니다. 일본이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비해 배치했던 지대공 미사일 패트리어트리 부대를 철수시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나갔다니겐 방위성이 12일 도쿄 이치카와의 방위성 부지 등 수도권 세 곳에 배치한 패트리어 부대의 철수를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은 앞서 지난 3월 이차카야와 아사카, 나라시노의 자위대 시설에 패트리어트리 부대를 배치했었습니다. 이는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 영공 안으로 들어올 경우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도록 한 조치였습니다. 나가타니 방위성은 11일 요격 명령을 해제했다며 하지만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어 긴장감을 갖고 정보 수집과 경계 감시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서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와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박빙의 승부를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이터통신과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실시한 조사 결과 클린턴 후보의 지지도는 41%, 트럼프 후보는 40%로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응답자의 19%는 누구를 지지할지 결정하지 못했다고 답해 앞으로 관심이 모아집니다. 이런 결과에 대해 전문가들은 오는 11월 8일에 실시될 본선거가 예상보다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후보에 대한 지지도는 지난주 사실상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로 거의 확정된 뒤 오름세를 타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 측은 이런 지지도 상승에 만족감을 나타내며 상황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클린턴 후보 측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군이 태평양에 있는 미국령 괌의 미군 시설을 공격할 수 있는 장거리 핵미사일을 갖추고 있다는 미 정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미국 중국 경제안보검토위원회는 지난 10일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괌에 있는 미군 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개발 실태를 다루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중국군의 우려 대상 가운데 하나로 둥펑 26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지목했습니다. 사거리가 4,000km에 달하는 둥펑 26은 중국 본토에서 발사해 괌을 바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 이른바 괌 킬러 또는 괌 익스프레스로 불리고 있습니다. 괌엔 현재 5,000명의 미군 병력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미군은 둥펑 26과 같은 미사일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와 넉척의 핵 잠수함 등 여러 전략 무기들을 괌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또 최신 전투기와 폭격기들 역시 이곳에 순환 배치 중입니다. 보고서는 중국이 신무기들을 속속 실전 배치하는 건 미국에 적지 않은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작년 말 한국과 일본이 체결한 2차 세계대전 종군 위안부 합의에 대해 두 나라 국민들이 엇갈린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신문인 한국일보와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이 최근 두 나라 국민들을 대상으로 공동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국인 응답자는 73%가 합의를 부정적이라고 답했습니다. 반면 일본인 응답자는 49%가 긍정적이라고 답했고 38%만이 부정적이라고 답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반성을 표명한 데 대한 평가에서도 한국인은 77%가 부정적이라고 답한 반면 일본인은 63%가 긍정적이라고 답했습니다. 세계 뉴스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3일 금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무인 자동차, 무인 비행기, 또 인간의 두뇌를 능가하는 인공지능 컴퓨터까지 눈부신 과학의 발전은 인간의 삶의 윤택함과 편리함을 가져다 주었는데요. 하지만 머지않아 인간의 자리를 이런 최첨단 과학기술들이 대체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 결국 인류는 도태되고 말 것이라는 경고는 언제나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데요. 그런데 이런 과학기술이라면 어떨까요? 인간이 하기 어려운 일, 또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좋은 일을 척척해내는 과학기술 말이죠. 미국의 신생 기술개발기업인 짚라인이 오는 7월부터 오랜 내전으로 의료 수준이 열악한 르완다에 이 드론을 이용한 혈액과 긴급 의약품 배달을 시작한다고 밝혔는데요. 드론은 위성 항법 장치와 길찾기 기능을 이용해서 사람 없이도 비행할 수 있는 물체를 말합니다. 이 드론을 이용하면요, 날씨와 상관없이 언제나 가장 빨리 가장 좋은 품질의 약과 혈액을 전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비용은 차를 이용하는 수준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이런 과학기술이라면 우리가 두 팔 벌려 환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18도 기록하고 있고요. 구름이 다소 낀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의 오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5월 13일 금요일 북한은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새벽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아침부터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도에서 15도, 낮 최고기온은 13도에서 25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살펴볼 텐데요. 먼저 평양은 12도에서 24도, 신의주 9도에서 22도 기온 분포 예상되고요. 개성은 12도에서 24도, 함흥 15도에서 23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12도에서 17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패신저가 부릅니다. Let her go. 함께 들어보시죠.
And you let her go.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지구촌 곳곳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죠. 박영서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나요?
네, 브라질 상원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안이 가결돼서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미군의 공습 등으로 ISIL의 자금이 많이 소실됐지만 이들의 돈줄은 아직은 탄탄한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 재무부의 고위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미국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루마니아에서 미사일 방어 시스템 MD를 실전 배치하면서 러시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자, 먼저 첫 소식 살펴볼 텐데요. 최근 브라질에서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논쟁이 뉴스의 중심이었는데 결국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군요.
네, 브라질 상원이 현지 시각으로 목요일 새벽에 속개된 본회의에서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 탄핵 심판 개시를 촉구한 상원 특별위원회 의견서를 채택했습니다. 전체 상원 의원 81명 가운데 과반인 55명이 의견서 채택에 찬성했고요. 22명이 반대했는데요. 찬성표가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만 이번 표결을 처리하기 위한 이 브라질 상원 전체 회의가 전날에 시작돼서 이 자정을 넘겨 22시간 동안 이어질 정도로 진통이 아주 심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지금 당장 그 호세프 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이 탄핵 심판이 진행될 동안에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겁니다. 이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될 최대 6개월 동안의 시간에는 이 대통령 권한 대행 체제가 이어지게 되는데요. 미셸 테메루 부통령이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이 국방, 외교 등 이 국정 전반을 담당하게 됩니다.
네. 자, 브라질이 요즘 그 경제 위기와 또 부정부패 때문에 사회가 혼란스럽다고들 하는데
네.
게다가 올여름에 리우에서 또 올림픽도 열리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이런 산적한 과제를 감당하게 된 브라질 대통령 권한대행은 누군지 또 궁금하군요.
예, 브라질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될 미셸 테메루 부통령은 일단은 이 중도 성향으로 분류되고 있는데요. 브라질은 지금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는 이 중대한 정치적 상황이라서 이 혼란이 가중되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한쪽으로 치우친 정책을 추진하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네.
예, 시장 친화적인 정책으로 일단은 이 국내적인 열기를 식히고 안정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이 국정을 꾸려나가지 않을까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근데 권한 대행을 맡은 이 테메르 역시 그 최근 부패 의혹이 불거지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이 테메르 부통령 자신 또 테메르 부통령이 이끌고 있는 브라질 민주운동당 역시 이 국영 에너지 기업인 페트로브라스 비리 스캔들 등 이 부패 의혹에서는 자유롭지 못한 처지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브라질 전국은 안개에 쌓여 있습니다.
네. 자, 호세프 대통령 탄핵 심판으로 이야기를 다시 돌려서요.
네.
최종 탄핵이 결정되기까지 이제 어떤 절차들이 남아 있는 거죠?
예, 최장 이 6개월 동안에 진행될 수 있는 이 탄핵 심판 절차를 거쳐서 이 브라질 상원이 연방 대법원장이 주관하는 전체 회의를 다시 열게 되는데요. 여기서 전체 의원 81명 가운데 3분의 2 그러니까 이 54명 이상이 찬성하면 최종적으로 대통령 탄핵이 결정되고요.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은 자리에서 완전히 물러나게 됩니다. 이 경우에 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될 미셸 테메르 부통령이 2018년 이 호세프 대통령의 남은 임기를 채우게 되는데요.
네.
예, 이번에 탄핵 심판을 주관하게 된 히카드루 레반도프스키 연방 대법원장은 이 탄핵 심판 절차를 최대한 빨리 진행해서 9월 중으로는 끝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결국엔 호세프 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나게 될까요?
예, 당초 이 경기 불황 또 부패 등에 대한 이 브라질 국민의 분노가 치솟은 상황이라서 이 호세프 대통령이 최종적으로는 권좌에서 물러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서방 언론의 예측인데요. 브라질 현지 언론의 분석은 다릅니다.
네.
예, 이제 이 탄핵 심판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현지 언론은 이 대통령 탄핵이 최종적으로 결정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일간지인 에스타투지 상파우로 분석에 따르면 이 상원 의원 81명 가운데 이번에 이 탄핵 심판 절차 개시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이 55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최종적인 탄핵 투표 가결 요건인 전체 3분의 2, 54명보다 겨우 한 명 더 많은 건데요. 의원 한두 명의 마음이 어떻게 바뀔지에 따라서 이 마지막 결과는 충분히 뒤집어질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네. 자, 브라질 대통령이 탄핵 위기까지 몰린 이유는 뭘까요?
예, 표면적인 이유는 이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 측이 지난 2014년 이 대통령 재선 선거운동 당시에 회계 적자를 감추기 위해서 비인가 대출을 받았다는 혐의에 기초하는데요. 이게 이 대통령 탄핵감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론이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이 국영에너지기업 페트로브라스 비리 스캔들을 비롯해서 이 다양한 부패 의혹에 호세프 대통령 측근들이 줄줄이 연루돼서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네. 호세프 대통령 측은 그 이번 탄핵 심판 개시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내놨습니까?
예,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이 정부 측의 변호인을 맡게 된 호세 에드와르도 카라도조 법무장관은 여러 차례 언론 인터뷰에서 호세프 대통령이 법정 투쟁을 계속 이어갈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탄핵 조치가 부당하기 때문에 이 탄핵 소추 절차를 원천 무효화시키거나 최소한 최종 탄핵 심판이 부결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게 호세프 대통령 측의 입장입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중동으로 가볼 텐데요. ISIL의 돈줄이 마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세력인 ISIL의 자금원에 대한 잇따른 미군의 공습 등으로 인해서 ISIL 조직이 경제적으로 위축되고 있다고 미국 재무부 고위관리가 수요일에 밝혔습니다. 다니엘 글레이저 미 재무부 부차관이 이날 ISIL이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고 있다면서 이는 연합군의 지속적인 노력에 따른 결과라고 미국이 주도하는 ISIL 자금원 파괴 작전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네, 이 ISIL의 자금원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떤 게 또 얼마나 파괴가 된 거죠?
예, 미국 재무부의 테러 자금 정보국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ISIL은 이 자체 확보하고 있는 원유 생산 시설 등을 통해서 한 해에 5억 달러까지 돈을 모아온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재무부 측은 이런 ISIL 원유 관련 수입이 최근에 이 절반 수준 연 2억 5천 달러까지 떨어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미군이 주도하는 연합군의 시설 공습이 이 국제 유가 하락과 맞물려서 이런 결과를 빚은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자, 수입이 급격하게 줄게 되면은 ISIL 활동 상당히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겠군요.
예, 그런데 이 자금원이 상당수 파괴되긴 했지만 아직도 상당량의 활동 자금 그리고 자금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미국 당국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미 정보 당국 관계자는 이 VOA와의 인터뷰에서 ISIL이 경제적인 면에서 압박을 느끼고 있는 건 확실하다면서 이 자금원의 파괴가 신병 모집과 또 활동 공간 확보 등 다양한 면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 글레이저 이 재무부 부차관보는 그들이 아직 상당히 많은 돈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아직은 우리가 승리의 여유를 만끽할 상황은 아닌 게 확실하다면서 경계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미국이 옛 소련의 위성 국가였던 동유럽의 루마니아에 미사일 방어 체계를 실전 배치했다는 소식이군요.
네, 미국이 동유럽 루마니아의 구축을 추진해왔던 이지스 미사일 방어 체제 MD가 곧 전력화한다고 목요일 영국 방송 BBC가 보도했습니다. 이 미군 당국자 또 옌스 슈톤텐베르크 사무총장 등 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루마니아 남부 데베셀로 나토 기지에서 이지스 실전 배치를 기념하는 행사도 있었습니다.
네, 자, 동유럽 지역에서 전력화되는 이 미사일 방어 체계이기 때문에 러시아에서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자, 무얼 상대로 설치를 하게 되는 거죠?
예, 미군과 나토 측은 이 시설에 대해서 중단거리 미사일, 어떻게 중동에서 발사되는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거라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프랭크 로즈 미 국무부 군비통제차관보는 이와 관련해서 러시아는 이 미사일 방어체계가 자국을 겨냥한 것으로 이 자국의 전략적인 핵 억지에 대한 위협이라고 거듭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진실과 거리가 멀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나토는 미사일 방어체계가 러시아의 전략적 억지 능력을 겨냥한 게 아니고 그런 능력도 있지 않다고 분명히 했다는 겁니다. BBC 방송은 미군이 레이더 또 SM-2 요격미사일 한 개의 포대를 갖춘 이지스 MD 구축을 위해서 지난 2013년 이래 8억 달러를 투자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군의 설명은 러시아에 대응한 것이 아니라 중동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에 대응한 것이다 이런 설명인데 네. 러시아는 뭐라고 반응했습니까?
예, 러시아 외교부는 루마니아에 배치된 이 미사일 방어체계는 1987년 미국과 옛소련 사이에 체결된 중단거리 핵미사일 폐기 조약 위반이라고 반발했고요. 이 조약은 이 사거리 500에서 5,500km의 지상 발사탄도 그리고 순항미사일의 보유 실험 그리고 배치를 금지하고 있는 겁니다. 러시아 측은 미국과 나토의 이번 조치가 자국에 대한 안보 위협으로 간주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러시아가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근거는 뭔가요?
예, 러시아 외교부 군축 담당 책임자인 미하일 율리아노프는 미국의 MK-41 발사대가 요격 미사일뿐만 아니라 크루즈 미사일을 발사하는데도 사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요. 전략적인 안정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결정은 해롭고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나요?
네,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목요일 폴 라이언 하원 의장 등 의회 공화당 지도자들과 만나 당을 화합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미국에서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의 영향력이 줄고 있다는 미국 당국자의 발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미국 대통령 후보들의 이름이 아기 이름으로는 그다지 인기가 없다는 흥미로운 통계 결과 살펴봅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살펴볼 텐데요. 사실상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확정된 도널드 트럼프 후보, 또 부통령에 이어서 대통령 계승 서열 2위인 폴 라이언 하원 의장. 자, 이 두 사람이 현재 공화당 정치인들 가운데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두 사람이 드디어 만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회동은 라인스 프리버스 공화당 전국위원회 위원장의 주선으로 이루어졌는데요. 두 사람은 서로 간의 견해 차이를 해소하고 공화당을 단합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주 목적이었습니다.
네. 자, 지난주에 이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이 아직은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지지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 이렇게 말해서 아주 큰 파장이 일었는데요. 그러자 트럼프 후보도 반발을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그동안 라이언 의장과 좋은 관계라고 생각해왔는데 기습당한 것 같다면서 불만을 나타냈고요. 자신도 역시 라이언 하원 의장이 추진하는 의제를 지지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자,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두 사람의 이번 만남, 큰 관심을 끌었는데 어떻습니까? 성과가 있었는지요?
네, 이 트럼프 후보와 라이언 의장이 만난 뒤에 이 공동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좋은 대화를 나눴다면서 긍정적인 한 걸음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몇몇 차이점에 관해서 솔직하게 얘기를 나눴고 여러 중요한 분야에서 공통점이 많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두 사람은 앞으로 계속 대화를 나눌 것이고 공화당의 화합을 이뤄내서 올 가을 본선거에서 승리할 것으로 자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성과가 별로 없을 수도 있다, 이런 반응들도 있었는데 성명 내용은 꽤 긍정적이군요.
네, 이 회담이 끝난 뒤에 라이언 하원 의장의 주례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이 자세한 대화 내용을 밝히고 싶지는 않지만 이번 회담에 만족한다고 말했습니다. 라이언 의장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I was very encouraged with what I heard from Donald Trump today. I do believe that we are now planting the seeds to get ourselves unified to bridge the gap.
라이언 의장은 이날 트럼프 후보에게 들은 얘기에 매우 고무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회담으로 서로 간의 견해 차이를 줄이고 공화당이 단합할 수 있는 씨를 뿌렸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이제 구체적인 정책으로 들어가서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또 어떻게 하면 두 사람이 같은 핵심 원칙에 따라서 일할 수 있는지 살피겠다는 겁니다. 이번 회담을 주선한 라인스 프리버스 공화당 전국위원회 위원장도 이 회담이 아주 잘 됐다고 CNN 방송에 말했고요. 두 사람이 잘 통하는 것 같았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네, 자, 긍정적인 분위기이긴 했습니다만 하지만 여전히 이 라이언 의장이 트럼프 후보를 지지한다, 이런 이야기는 없네요.
네, 이 라이언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이에 관한 질문을 받고도 이 트럼프 후보 지지를 선언하진 않았습니다. 화합하는 척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화합을 이루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이 라이언 의장은 앞서 월요일 위스콘신 지역 언론과 인터뷰에서 다소 누그러진 태도를 보였습니다. 지금은 이라고 단서를 달았을 뿐 절대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지 않겠다고 말한 적은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요. 이 트럼프 후보 역시 회담에 앞서 라이언 의장을 존경한다고 말하는 등 이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었습니다.
네, 라이언 의장과 트럼프 후보가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인가요?
아닙니다. 2012년 대통령 선거 때 만난 일이 있긴 한데요. 이 당시 라이언 의장은 밋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의 러닝메이트, 그러니까 이 공화당 부통령 후보였습니다. 그때 이 선거자금 모금 행사에서 잠깐 만난 일이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것뿐이고 서로 잘 알지 못하는 사이라고 이 라이언 의장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3월에 잠깐 통화한 게 다였다고 합니다.
네. 자, 대화를 통해서 서로 견해 차이를 좁히자는 게 이번 만남의 목적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 폴 라이언 하원 의장. 자, 두 사람이 어떤 면에서 또 어떻게 다른지 한번 짚어볼까요?
네. 이민 정책과 이 대외 정책 등 이 두 사람 사이에 이견이 많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그동안 선거운동 과정에서 여러 차례 과격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는데요. 이 불법 이민자들을 모두 국외로 추방하겠다든가,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 장벽을 쌓겠다든가, 또 모든 무슬림, 이슬람교도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겠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 이 모두 이 라이언 하원 의장이나 공화당 주류 세력이 지지하지 않는 정책입니다. 그 밖에 무역 문제나 세금 정책에서도 이 두 사람의 의견이 다릅니다.
네. 자, 트럼프 후보가 라이언 의장뿐만 아니라 다른 공화당의 지도자들도 만났는데 다른 의원들은 어떻습니까? 라이언 하원 의장처럼 트럼프 후보 지지를 보류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이 대부분 의회 공화당 지도자들은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일찌감치 밝혔습니다. 이 케빈 맥카시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 또 스티브 스켈리스 하원 공화당 원내총무 등은 이 트럼프 후보 지지를 이미 선언한 바 있습니다.
네. 이 상원의 공화당 지도부는 어떻습니까?
네, 이 상원 공화당 의원들의 지도자는 미치 맥코넬 의원인데요. 맥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지난 5월 4일에 이 트럼프 후보가 인디애나주에서 승리한 뒤 신속하게 트럼프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맥코넬 대표는 목요일 회담에 앞서 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앞으로 나아갈 방안을 논의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공화당 주류 정치인들 가운데서는 여전히 트럼프 후보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죠?
네, 맞습니다.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같은 공화당 소속이지만 이 트럼프 후보에게 투표하지 않겠다고 말했고요. 제프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 밋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도 이 트럼프 후보를 계속 반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연방의회는 이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을 모두 장악하고 있는데요. 이 공화당 주류 세력은 트럼프 후보 때문에 11월 본선거에서 상하원 다수당 자리를 잃을지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다고 당국자가 밝혔는데요. 이 소식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네, 수요일 기자회견에서 제임스 코미 미 연방수사국 FBI 국장이 밝힌 내용인데요. 지난해부터 ISIL에 합류하기 위해 중동으로 가려는 미국인 수가 줄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2014년에서 2015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이 ISIL에 가담하려는 미국인 수가 한 달에 6명에서 8명, 많게는 10명까지 달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한 달에 평균 한 명꼴로 크게 떨어졌다고 이 코미 국장이 말했습니다.
네, 자, 불과 얼마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상당히 큰 폭으로 줄은 건데요. 이유가 뭘까요?
네, 코미 국장이 자세히 그 이유를 밝히진 않았는데요. 지금도 테러 단체가 대원들을 모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여전히 테러 세력이 인터넷에서 대원을 모집하고 있고요. 또 문제 있는 사람들 중에 여전히 여기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FBI는 급진화 정도와 폭력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에 대해서 1,000건 이상을 수사했는데요. 그 가운데 80%가 ISIL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네. 자, 현재 미국 중서부 미네소타주에서 테러 단체 이슬람 순위파 무장 단체 ISIL에 가담하려고 한 혐의로 소말리아계 미국인 3명이 재판을 받고 있다는 소식도 저희가 전해드린 바 있는데 자, 코미 국장의 발언이 이런 가운데 나왔기 때문에 더욱더 관심을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모하메드 파라와 굴레드 오마르, 압디라만 다우드 이렇게 3명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모두 20대 청년입니다. 이들은 인터넷에 오른 ISIL 선전 동영상을 보고 동화됐고요. 지난 2014년 3월에서 2015년 4월까지 1년 동안 여러 차례 만나서 ISIL 시리아 지부에 가담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 혐의로 체포가 됐습니다. 이들은 유죄가 확정되면 최고 15년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기 이름을 무엇으로 지을까? 새로 부모가 된 사람들에게 큰 고민이 아닐 수 없을 텐데요. 한국에서는 이 좋은 이름을 지어야 복이 들어온다고 해서 장명가를 찾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자, 미국에서는 어떨까요?
네, 미국에서는 부모나 조부모, 친척의 이름을 따서 짓는 경우가 많고요. 또 유명인의 이름을 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전에는 대통령이나 대통령 후보들의 이름도 이 아기 이름으로 인기였는데요. 32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나 그 뒤를 이은 33대 해리 트루먼 대통령, 또 34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 시절에만 해도 대통령과 이름이 같은 아기들이 해마다 수천 명에 달했었습니다.
네,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네, 1960년대 이후부터는 이 대통령 이름을 따는 추세가 많이 수그러들긴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곤 했는데요. 하지만 이 올해 대선 후보들의 이름은 별로 인기가 없다고 합니다. 최근 미국 사회보장국이 지난해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 가운데 가장 인기 있는 이름 순위를 발표했는데요.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 확실시되는 힐러리 클린턴 후보 또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이름이나 이름 가운데 이 First Name이라고 하죠. 미국에서 이 힐러리와 도널드는 거의 인기가 없었습니다.
네.
또 미국 젊은 층 유권자들의 폭발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민주당의 버니 샌더스 후보의 이름 역시 아기 이름으로는 바닥권에 속했습니다.
네, 저 통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이 힐러리란 이름을 지은 아기는 지난해 136명에 그쳐서 전체 인기 순위 1000위권에도 들지 못했습니다. 이 힐러리라는 이름은 1963년에 처음으로 인기 순위 1000위권에 들었었고요. 1992년에는 132위까지 올라서 가장 그때 인기가 높았습니다.
네, 1992년이라고 한다면 이 남편인 빌 클린턴 대통령이 대선에서 처음으로 승리한 해죠?
네, 맞습니다. 미국의 퍼스트 레이디, 그러니까 이 대통령 부인 후보 인기가 치솟으면서 당시 2,500명이 넘는 아기들이 힐러리란 이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정점이었고요. 그 이후로는 인기가 뚝 떨어져서 2년 뒤인 1994년에는 408명에 그쳤습니다.
네. 자,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어떻습니까?
네, 이 도널드란 이름 역시 이번에 이 아기 이름 장명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도널드란 이름을 가진 아기는 690명으로 전체 순위 44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 1900년 이후 가장 적은 규모라고 이 워싱턴 포스트 신문이 지적했습니다. 사실 이 도널드란 이름은요, 20세기의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이름 가운데 하나였는데요. 1990년까지만 해도 전체 100위 안에 꾸준히 들어갔었는데 그 이후로 인기가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앞서 이 젊은 층에서 인기가 높았던 버니 샌더스 후보, 아기들 이름에서 별로 주목을 못 받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버니란 이름을 가진 아기 지난해 몇 명이나 됐습니까?
네, 160명에 불과했습니다. 버니 또는 이 원명인 버나드라는 이름은 100년 전에 인기가 있었던 이름인데요. 1924년 이후에는 인기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름이 좀 특이한 경우인데요. 바락이라는 이름도 있나요?
네. 이 바락은 아프리카계 이름으로 축복받은이란 뜻이라고 하는데요.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대선 경선에 뛰어든 2007년만 해도 미국에서 바락이란 이름을 아기에게 지어주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2007년 이전까지 바락이란 이름은 해마다 5명 이하에 불과했는데요. 하지만 오바마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해서 2009년 백악관에 입성하는 기간에 바락이란 이름을 지은 아기가 100명 이상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네. 자, 미국의 첫 흑인 대통령이라는 상징성 때문일 수도 있겠군요.
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경우는 극히 예외고요. 이 정치적 양극화와 또 정치인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냉소가 커지면서 정치인과 아기 이름을 별개로 보는 시각이 이제 미국에서 일반화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네. 자, 끝으로 지난해 미국 아기들의 이름으로 가장 인기 있었던 이름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보죠.
네, 이 남자 아기 이름으로는 1위부터 노아, 리암, 메이슨, 제이콥, 윌리엄이 인기가 높았고요. 여자 아기 이름은 에마, 올리비아, 소피아, 에바, 이사벨라 순이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콜드플레이의 노래입니다. Viva la vida 함께 들어보시죠.
'Cause I hear Jerusalem.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오는 11월에 치러질 미국 대통령 선거의 각 당 후보로 공화당에서는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가 민주당에서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의 차기 대통령 자리를 놓고 맞붙을 것으로 보이는 두 후보의 주요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영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외교 분야.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1기 오바마 행정부에서 외교 분야의 수장인 국무부 장관을 지냈는데요. 기존 동맹국들 또는 새로운 전략적 동반자들과 유대 관계를 강화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특히 이란의 핵 계획과 관련한 국제적인 합의를 중요시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중국과 러시아의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억제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 역시 동맹국들과의 협력 관계를 더 공고히 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는데요. 하지만 북대서양 조약기구를 구시대의 산물이라면서 무용론을 제기했고요. 미군 주둔 국가들이 좀 더 방위비를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또 오바마 행정부의 이란 핵 협상에 대해서 형편없다고 평가하고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말하는 등 현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인 견해를 보여왔습니다.
테러리즘과 ISIL에 대한 대응.
트럼프 후보는 지난 3월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 격퇴를 위해서 3만 명의 지상군을 파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미군을 파병하지 않는 게 더 낫다고 자신의 말을 바꿨는데요. 트럼프 후보는 지속적으로 ISIL 격퇴를 주장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클린턴 후보의 대응 방안은 현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과 비슷한데요. 연합군의 공습을 활용하고 현지의 반군과 민병대를 비롯한 군대들을 간접 지원하고 ISIL의 자금줄 또 인터넷상의 선전선동을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 클린턴 후보는 물고문 등을 포함한 강도 높은 신문 행위를 금지하는 현재의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을 지지하는데요. 이와는 반대로 트럼프 후보는 ISIL이나 테러 조직들이 세력을 더 확장하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물고문 방식 등을 부활시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법 이민자 문제와 무슬림
두 후보는 불법 이민자 문제와 무슬림, 그러니까 이슬람교도 문제에 있어서도 첨예하게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먼저 트럼프 후보는 지난해 프랑스 파리에서 테러 공격이 발생하자 무슬림 극단주의가 문제라면서 무슬림들의 미국 입국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무슬림들은 미국을 싫어한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이와는 달리 클린턴 후보는 무슬림 동맹국들이나 미국의 협력국들을 악의 근원으로 치부하거나 종교적인 박해를 피해온 난민들에게 종교적 시험을 강요하고 전쟁 고아들에 대한 난민 신청을 제한하게 하는 건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지난 1월 CNN 주최로 열린 주민초청 공개 토론회에서 미국 내 무슬림들은 존중과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It's dangerous because American Muslims deserve better and now their children and they are the target of Islamophobia.
이민자 문제에 있어서도 두 후보는 각기 다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트럼프 후보는 불법 이민자들을 막기 위해서 미국과 멕시코 국경선에 거대한 장벽을 짓고 건설 비용은 멕시코가 부담하도록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지난 2월 CNN 주최로 열린 공화당 TV 토론회에서 밝힌 내용 들어보시죠.
I will and the wall just got 10 feet taller. Believe me. Just got 10 feet taller. I saw him make that decision.
트럼프 후보는 범죄와 빈곤을 수출하고 있다면서 멕시코를 맹비난했습니다. 또 이미 미국에 거주 중인 수백만 명의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하고 미국에서 출생한 사람들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주는 출생 시민권 부여 제도도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트럼프 후보의 국경 장벽 건설안에 대해서 소설 같은 얘기라며 일축했습니다. 시민권 개혁안을 포함한 이민법 개정을 진행할 것이며 강제 추방으로부터 이민자들을 보호한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계속 지켜나갈 거라고 말했습니다.
경제와 무역 정책
두 후보 모두 12개 나라가 참여한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TPP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후보는 자유무역 자체는 찬성하지만 TPP 같은 협정이 중국이나 일본, 멕시코 같은 나라들과의 무역 불균형을 초래하고 미국의 불황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최악이라고 비난했습니다.
TPP is a horrible deal. It is a deal that is going to lead to nothing but trouble. It's a deal.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지난 2월에 폭스 뉴스 주최로 열린 10번째 공화당 TV 토론회에서 이 같은 의견을 밝혔는데요. 특히 자유무역으로 인한 미국의 이 같은 불황은 1990년대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 맺었던 북미 자유무역협정 때부터 시작됐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과 관련해서 몇 차례 입장을 바꾸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와는 달리 규제를 강화해서 미국 내수시장 활성화에 더 초점을 맞추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내보였습니다. 국내 경제와 관련해서는 두 후보 모두 중산층을 위한 세금 감면 혜택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특히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을 지금보다 더 올려야 한다는데 같은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후보는 미국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오바마 케어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건강보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오바마 케어를 계승해서 더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바 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오는 11월에 치러질 미국의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맞붙게 될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정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와 제니퍼입니다. English with you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다양한 표현들을 익히는 시간이죠. So let's get started today. 오늘의 영어 표현은 play it by ear. Play it by ear입니다. My friend Abby introduced me to her friend Caitlin, who just moved into town for her new job. 제 친구 에비가 저에게 얼마 전 자신의 친구 케일린을 소개해줬는데요. 케일린은 워싱턴 DC에 취직해서 얼마 전 DC로 이사를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급하게 오느라 집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그럼 먼저 제가 에비와 나눈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Today's phrase is play it by ear. Listen carefully.
Caitlin seems like a very sweet girl.
I think she's nice.
Where is she originally from? Tennessee?
Michigan.
Michigan, very cool.
Midwestern girl. Yes.
Yes. Very cool. Yes. She said she wants a contract until the end of March, and then from there we can play by ear.
I think that's fine.
Yeah.
Because since she moved here, we...
제가 케일린이 아주 친절하고 착한 것 같다며 어느 주에서 왔냐고 물었더니 미시간주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케일린은 DC에 너무 급하게 오느라 집을 못 구해서 현재 애비 집에 머무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She wants the contract until the end of March. 3월 말까지 애비 집에 살다가 then we can play it by ear. Then we can play it by ear. 3월 이후에는 상황을 봐서 결정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오늘의 영어 표현 play it by ear인데요. Play it by ear means to deal with the situation as it develops and sometimes without a plan. Play it by ear. 사전 계획을 세우기보다 그때그때 사정 봐가면서 하다, 임기응변으로 하다 라는 뜻 있다는 걸 꼭 기억해 두세요. 그럼 여기서 오늘의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Caitlin seems like a very sweet girl.
I think she's nice.
Where is she originally from? Tennessee?
Michigan.
Michigan, very cool.
Midwestern girl. Yes.
Yes.
Very cool. Yes.
She said she wants a contract until the end of March, and then from there we can play by ear.
I think that's fine.
Yeah.
Because since she moved here, we didn't give her time.
Now let me give you an example sentence in Korean, and you try saying it in English, okay? 아직 어디로 갈지 결정 안 했어. 그때 가서 상황 보고 결정하려고. We haven't decided where to go, so we'll just play it by ear. We haven't decided where to go, so we'll just play it by ear. 네, 오늘의 영어 표현, play it by ear. 그때그때 사정 봐가면서 하다. 임기응변으로 하다. Play it by ear. Play it by ear. 꼭 기억해 두세요.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이었습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Sing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Aphrodite's Child가 부르는 Rain and Tear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지니까요.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From your blue eyes.
The Voice of America. VO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 국무부가 발표한 2015년 국가별 인권 보고서에는 지난해 콩고 민주공화국 정부 혹은 정부의 사주를 받은 요원들이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살인을 저질렀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올해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데 따른 정치적 긴장이나 동부 지역의 군사적 충돌을 우려하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콩고 민주공화국 당국은 정치범들에게 월권 행위나 부족 선동, 불복종, 국가 안전 침해와 같은 일반 범죄 혐의를 씌우고 있습니다. 정부가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고 국내외 여행을 제한하며 언론을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휘두름으로써 야당 인사를 위협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경찰은 물론 반군과 민병대가 제멋대로 사람들을 체포하고 구금하는 경우가 다반사인 데다 특히 반군과 민병대 모두 1년 내내 살인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달 28일 발표한 성명에서 콩고 민주공화국이 국가 헌법에 따라 처음으로 민주적 권력 이양을 실현하는 역사적인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콩고 민주공화국 국민들이 시의적절하고 자유로우며 공정한 선거를 준비하는 것을 지지합니다. 아울러 신뢰할 만한 선거 절차에 정치 공간이 열려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또한 강조하고자 합니다. 미국은 그러나 콩고 민주공화국 정부가 수도 킨샤사와 오트카탕가주에서 평화적 정치 활동에 참여했던 시민들을 체포하고 위협한 데 대해 깊이 우려합니다. 콩고 민주공화국은 헌법과 국제적 인권 보호 의무에 따라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자국민의 인권을 존중할 책임이 있습니다. 모든 이해 당사자들 간 신뢰할 만한 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참여가 필요한데 억압은 이들의 신임과 확신을 깨뜨리게 됩니다. 미국은 콩고 민주공화국 헌법에 따라 평화적이고 믿을 만한 선거를 주창한 유엔 안보리 결의 2277호야말로 국가의 장기적인 안정과 민주체제 공고화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합니다. 또 콩고 민주공화국 국민이 아무 두려움 없이 나라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